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엘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둘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정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엘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성경이 다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스토리가 전개될 때 어느 한 사람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이나 대제국의 총리를 지낸 요셉과 다니엘 같은 탁월한 인물 몇 명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에 비해서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이며 우리들이 사는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이 많다는 데서 좀 더 가까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기 쉬운 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야곱이 살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4천여 전의 일입니다. 지금 절찬리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중 선덕여왕이 있는데 선덕여왕만 해도 지금부터 약 1400년 전의 인물이라고 본다면 야곱의 이야기는 얼마나 오래전의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도 우리와 성정이 같고 살아가는 방식이 비슷하다는 데서 많은 것들이 생각나고 공감이 갑니다. 시대와 문명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어도 사람의 마음 구조는 어느 시간대에 사는 사람이나 동일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의 가족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들 자신의 가족사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면 더욱 가슴 뿌듯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터치와 이루어가시는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의 하루하루 또한 의미 있게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77세에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간 곳은 어머님 리브가의 고향 밧단 아람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란이라 부르기도 하는 곳으로 가나안 땅에서 무려 800km나 떨어진 머나먼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조차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다시 고향에 가보지 못한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금방 돌아올 것 같이 간 그 외갓집에서 20년이나 더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 벌써 100세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숱한 험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신을 조카로 생각하고 마냥 잘 대해주리라 생각했던 외삼촌이 대릴 사위의 맹복으로 14년 동안 무임금 고용계약 속에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말에 진실성이 없는 것을 보고 또 자신에게 더 이상 재산을 나눠줄 의도가 없음을 알고는 자신이 먼저 이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30장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야곱은 외삼촌의 성격을 잘 알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제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외삼촌의 양과 염소 중에 흰색 외의 색을 띠고 태어난 양과 염소를 자신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안에 대하여 라반이 전혀 이의가 없었던 것은 양과 염소는 대부분 흰색이었고 흰색 자체가 생물학적으로 정상이고 우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롱지고 점 있는 것, 검은색의 양과 염소가 태어날 확률이 훨씬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자신의 조카이지만은 자신의 재산 중에서 품삯으로 내줘야 하는 것이 아까워서 흰색의 양과 염소만을 남겨두고 거기서 흰 양과 염소 사이에서 태어나는 비정상적인 색을 띤 양과 염소를 가져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30장 36절에서 자신과 야곱의 목장과는 사흘 길이나 떨어지게 하여서 도저히 점박이, 얼룩이, 금둥이 양과 염소와는 멀리 거리를 두게 하였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목장과 걸어서 사흘 길 거림만큼 먼 곳에 두게 함으로써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도망갈 마음을 가지게 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1장 22절에 보면은 라반은 자신의 사위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재산을 다 챙겨서 도망갔다는 말을 도망간 지 사흘 후에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쳐놓은 듯에 자기가 걸린 거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외삼촌 라반의 치밀한 방해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양들은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인 얼룩이 점박이로 다들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0장 43절에서는 야곱의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으며 그로 인하여 오늘날 자동차나 트럭 같은 역할을 했던 낙타와 나귀들도 많이 소유하게 되었다고 거부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부자냐 그러면은 무슨 차 타고 다닌다 또 집이 몇 채다 그렇게 쉽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많이 고생하긴 하였지만은 두 번 결혼과 아들 11명, 딸 1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행복의 기준으로 보면은 다산과 번영을 이룬 셈이었습니다. 품삯을 주기 아까워하는 라반, 그에 대해 끝까지 찾아가는 야곱, 이것 또한 우리 시대의 변함없는 두 가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언약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비록 금모술수가 판을 치고 뛰는 놈이에 나는 놈 있다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약삭빨한 그 라반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가나안으로 향해 있는 한 내가 비록 부족한 모습이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영적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장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대해 신실하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과 같이 아니하더라. 이제 라반과 야곱의 목장과의 거리가 사흘 길이나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야곱은 남아있는 라반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라반의 가족과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장인 어른의 가족의 태도가 매우 험악해져 있습니다. 1절에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라는 말은 원문을 좀 더 충실히 얘기하면은 우리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빼앗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 즉 야곱의 처남들 또한 장인 어른만큼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재산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요 깡그리 다 가져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발판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라반의 아들들의 과장된 표현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대변하려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라반과의 정식적인 계약을 통해서 취한 품삯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탐욕이야말로 지나친 피해의식까지 가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의 흥왕은 라반과 그 아들들의 시기심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라반과의 사이에 재산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자 야곱은 귀향을 결심하게 이르렀습니다. 원래 야곱은 힘들게 고생할 때에도 고향에 돌아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서슬퍼런 에서가 벼르고 있던 고향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낯선 타향에서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조차 마음 놓고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보는 눈이 모두 도끼 눈이요 어디 편안하게 쉴 수 없는 가시방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 눌러있다가는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3절은 접속사 와우로 시작됩니다. 여기서는 2절 이후 곧 3절이 시간적인 간격 없이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썼는데 특별히 별뜻이 없게 쓰여졌기 때문에 한글 번역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은 영어 성경에서는 and라든가 then 같은 접속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우 접속사는 1절과 2절에도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에 사용되었고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즉에서도 쓰여졌습니다. 즉 청각과 시각을 통해서 야곱이 자신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세 번째로 와우 접속사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위기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수사학적인 용법으로 더욱 의미심장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그 두려움에 잠을 못 이루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즉각적으로 꿈속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에게서 귀향에 대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떠나고 싶은 상황을 연출해 두고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하란 땅에 온 지 20년 만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돈맛과 살맛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안주하게 됩니다. 보통 가정에 사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은 자녀들에 대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결혼을 잘해서 아무 문제 없이 아이 한둘 낳고 사는 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명감과 꿈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며 산 가정의 전형이 바로 라반 집안입니다. 라반 집안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라반의 아버지가 보두엘이고 할아버지가 나홀입니다. 할아버지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면서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에서 데라 가족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데라 가족은 이곳 하란 땅에서 머물고는 근 300여 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가 75세이고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이삭이 60세 때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의 나이가 지금 97세로 본다면 이삭은 157세가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만약 살아있다면 257세이고 거기서 25년 전 일로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282년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얼마 더 살다가 가나안으로 이주한지는 알 수 없어도 짐작해보면 근 300년 전부터 하란에서 살아온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데라 가족 중에 남자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었는데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고 아들 롯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은 나홀은 하란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홀의 손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반인 것입니다. 라반은 300년 전에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머물면서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란 원주민처럼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란은 교차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초상달 지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물류 교통지역이었기에 사막지역을 횡단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요긴한 도시입니다. 하란의 또 다른 이름인 바딴 아람을 보면은 아람의 평야라고 부를 수 있는데 즉 또 한편으로 짐승을 키우기 좋았던 땅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중에 하란을 지나치면서 오래 머물게 되었는데 이제 야곱도 20년이라는 세월을 하란에 정착해 살 것 같았습니다. 에서의 핏발성 분노보다는 외삼촌 집에서 눈칫밥 먹고 사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출애굽할 때와 비슷합니다. 노예 생활이 즐겁지는 않지만은 대충 적응해 살게 되면은 현실에 안주하기 쉽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노역이 이전보다 더 힘들어지면서 도저히 못 살겠다는 불평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의 아들들이 나서고 외삼촌과의 거리도 사흘 길이나 되는 것처럼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누가 봐도 야곱의 갑작스러운 부의 증가는 의심 가질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현실에 안주하기 쉬운 야곱을 향하여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돈이 잘 벌려도 이곳은 너에게 준 땅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20년 전에 야곱이 자신이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연상시켜 주었습니다.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사람의 뇌는 컴퓨터처럼 필요할 때마다 정확한 내용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와 유사한 상황이나 말들이 주어지면은 비록 그것이 20년이 지났어도 생각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이 과연 20년 동안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으며 살았을까 하는 의아함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잘 다니고 주님께 기도하며 제대로 신앙생활 했을까 싶습니다. 직장 다니고 아이를 키우면서 신앙생활도 멀어지기 십상인데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당하면서 아내들의 질투와 경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한 그렇게 갈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하신 말씀을 다시금 또렷하게 듣게 될 때 어떤 결심이 서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날 이후로 어떻게 하면은 바딴 아람을 떠나갈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야곱의 말과 아내들의 말로 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13절까지는 야곱이 아내들을 설득하는 장면이고 14절에서 16절은 이에 대한 아내들의 응답의 말입니다. 특별히 야곱은 아내를 설득할 때 먼저 라반에 대한 얘기를 한 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급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5절에서 요즘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주겠다 하셨다. 6, 7절에서 라반은 야곱을 속여 품삯을 여러 번 가로챘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해치 못하게 지켜주시겠다고 하셨다. 8절, 9절에서 라반이 야곱의 싹을 임의로 자꾸만 바꾸었지만 하나님은 라반에게서 오히려 정당한 대가를 되돌려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정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4절 처음에 또한 와우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야곱은 꿈을 꾸자마자 곧바로 라반의 집에 있는 라헬과 레아를 라반에게 들키지 않게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조용히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야곱은 아직 법적으로 대릴 사위였기 때문에 부인이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장인 또한 떠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결정하게 된 중요한 변수는 바로 떠나게 된 변수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가리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아직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반을 가리켜서 그대들의 아버지라고 가리키는 것에 빗대어서 수사학적으로 좀 더 비교적인 표현으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곳에 지내왔습니다. 어머님의 고향이라 친근감이 있었지만은 살아보니까 가족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 그 이름답게 수단을 정당화하며 살아온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공경에 닥쳤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사람은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똑같은데 어떤 상황에서 듣느냐에 따라 다르게 들려집니다. 우리가 편안한 상태에 있으면 잘 안 들리지만 내 사정이 급박하고 너무나 힘이 들면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이기 시작하고 내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지식까지 총동원하여 섬긴 것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라반의 가축을 돌보는 것에 대한 충성은 야곱의 아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다는 것은 성경의 관용어로 여러 번 자주 그랬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속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여기에 예로 들어 나옵니다. 야곱은 흰색 양과 염소 외에 점박이, 얼룩이, 검둥이 등 색이 있으면 자기 소유가 된다고 했지만 라반은 나중에 점박이만 된다, 그러다가 다시 얼룩이만 된다는 등 계속 약속을 번복하면서 야곱을 속여왔던 것입니다. 9절에 빼앗아라는 단어는 건져내다, 구원하다라는 의미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 야곱에게 준 것이 아니라 라반이 빼앗아간 양, 즉 야곱이 응당받아야 할 보수를 되돌려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의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하심의 손길을 인정하는 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별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그와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양떼가 새끼 별 때는 여기서는 교미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야곱은 꿈속에 이러한 장면을 생생하게 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통 꿈은 또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온 꿈은 뚜렷합니다. 특히 야곱은 꿈에서 눈을 들어 보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눈을 들어 주목했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는 순양이 모두 얼룩이, 점박이, 얼룩무늬 있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미하신 음성이 그 장면과 함께 들려옵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저는 이 말씀이 이런 영화의 뉘앙스 속에서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오래전 여름에 상영했던 공포 영화 제목이 이제는 사람들을 재미로 협박하는 데 많이 써먹는 말로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촬영 세트를 차려놓고 그 가운데 공포 분위기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20년 생활을 줄곧 살펴보시면서 라반의 만행을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반의 만행을 다 아시면서도 야곱에게 오히려 얼룩이, 검둥이, 점박이 같은 열성 유전자를 가진 순양과 염소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자마자 야곱은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 같았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바꾸어 가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이에 세워두면은 양떼를 향하게 했는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었던 것이 다 자신의 멋진 아이디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다면 모두 흰 양이 태어날 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 있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상담을 받으러 와서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모든 얘기를 하려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문 상담가에게도 얘기하고 병원에서도 얘기하고 친구에게도 얘기하고 이제 목회자에게도 얘기하려 하니까 또 똑같은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이렇게 된 게 1, 2년 된 게 아닌데 그걸 모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성령께서는 바로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내면의 문제든 우리들 외부에 일어나는 일이든 주님은 우리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들 인생을 진정으로 내맡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살아온 인생을 글로 써보려고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매 순간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 인생에 한두 번 크나큰 고비를 지나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죽을 뻔한 일들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므로 때로는 야곱처럼 우리들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나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얼마나 힘없이 오묘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지를 깨닫고서 더 주님을 가슴 깊이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라반의 행한 일만 보았겠습니까? 야곱은 이 말씀을 아내들에게 하면서 확신을 갖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야곱 편이다. 하지만 라반의 일을 지켜보신 하나님이라면 야곱의 일도 이미 똑같이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오냐 오냐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신은 옳지 못한 모습은 없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반을 적으로 돌리신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모든 행동은 옳은 것이라고 이중적인 기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느 만큼 가까이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수준 또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아노키라고 하는데 나를 강조하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직역하면은 나는 베델의 그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베델이란 말은 야곱이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도망쳐 올 때 너무 지쳐 쉬었던 장소를 말합니다. 원래 루스라는 이름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꿈속에서 체험하고서 베델이라 고쳐 불렀습니다. 속으로 혼자 루스를 베델이라 불렀으니 그 땅 이름이 당장 베델로 바뀌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0년 전에 단 한 번 너무나 감동되어서 베델이라 불러보았던 그곳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고 잊지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짝사랑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들 신앙에 바로 감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스라는 땅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 다녔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에게만은 그 땅이 너무나 특별한 곳입니다. 그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체험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컴컴한 벌판 위에서 춥고 배고프고 도망친다고 지치고 또 언제 추격해 올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만났던 가장 반가운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은혜의 감격에서 눈물을 쏟던 때 바로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베델로 가서 언약을 갱신하자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나오는 그의 소원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자신의 원래 살던 고향으로 무사히 되돌아갈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11절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초라한 신세였던 야곱이었기에 이러한 기도는 아마 그 당시에 절로 나왔겠지만은 이제는 야곱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은 내게 서원하였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의 뜻은 너는 나에게 서원하였다라는 뜻으로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서원을 통하여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야곱에게 더욱 명확하게 기억하도록 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재차 서원을 지키라 하였지만은 야곱의 귀향은 그리 순탄치 못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 크나큰 위기의 순간을 겪어야 했으며 딸 디나가 세겜족 추장 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는 바람에 세겜족과 그 주변 원주민들과 큰 전쟁이 벌어질 뻔한 백척간두의 순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서원은 계속 실행되지 못하다가 35장이 되어서야 다시 베델을 찾아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와 십일절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곳을 다시금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 베델의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 베델인 것입니다. 야곱이 두 번째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엘 베델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스를 베델로 부르고 또 엘 베델로 부르고 나중에는 엘 베델로 부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자체가 베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주님을 진정성으로 만나든 그때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뇌는 그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줄 것입니다. 힘들 때면 뭔가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데 하란으로 도망가는 날들이 있었던 때, 또한 하란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을 때, 그리고 하란을 떠나 돌아오면서도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는 우리들 인생 행로길에서 곧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제 야곱의 설득은 끝났습니다. 아내들의 응답만 남았습니다.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남을 것인가. 야곱은 레아와 라헬에게 가나안 귀향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6번이나 거듭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귀향이 하나님의 지시와 뜻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싶어 했습니다. 비록 그가 하란 땅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였는가 하는 의문은 남지만은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아내들에게 증거했다는 것은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나헬과 레아는 출가한 딸이기 때문에 당시 지방 관습으로 보면은 부모의 재산에 대해 전혀 권리가 없었습니다. 당시 대릴 사이가 일을 한 품삯은 저축을 하여서 하여 두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죽거나 이혼을 하여 홀로 되었을 때 그 물질을 이용하여 살게 하는 일종의 보험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이 14년 동안 일한 돈을 다 자신의 소유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들 편에서는 자신들이 팔린 기분일 뿐만 아니라 딸을 이용해 빼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빼먹은 그 배신감을 아버지에게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만약 두 아내가 고향에서 살겠다고 하면은 야곱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라반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는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두 아내가 야곱을 따라가겠다는 말뿐만 아니라 심지어 라반의 딸들은 라반의 아들들과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곱이 빼앗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라반의 딸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라헬과 레아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야곱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의 가족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졌지만은 그러나 야곱의 가족은 다시금 하나로 믿음으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개인으로 출발하지만은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할 때는 신앙은 공동체가 함께 가게 될 때면은 신앙은 더욱 역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그런 점에서 라반의 4명의 아내와 또 12명의 아이들을 구성된 그 대가족의 족장이 되어서 그들의 동의와 또 적극 추천과 말미암아 매우 힘이 생기고 무거웠던 짐을 한편으로 내려놓는 것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사실은 한 가정이 이토록 재산상의 손익관계로 인하여서 부녀 간의 존엄한 가치관이 깨어지고 이제는 라반의 가족이 전혀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고대의 물질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4천년 뒤의 우리 모습에서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매일 인터넷과 잡지에 제1 검색순위에 등장하는 사건과 사고 중에서 심심찮게 이와 관련된 보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스컴의 발달로 커다란 지구에서 일들이 하나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지구 반대편에까지 알려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한 일들을 보고 검색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 되고 재미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분별하게 조장하려 하는 그 가정에 대한 우스꽝스러운 소식들은 이 시대의 슬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게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 주변에 드러나는 상처난 가정에 대한 진정한 긍휼함을 갖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지나가던 어른이 여리디 여린 아이를 잡아 변태적으로 성폭행하는 제2, 제3의 나영이 사건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이야말로 돈이나 물질이 가장 우선이 아니라 어른이 어른답고 아이가 아이답게 살고 행동할 줄 아는 무엇이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것인지 가정을 통해서 실제로 행하고 가르치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쳐야 하는 땅 하란에서 20년이나 더 머물며 살아가는 야곱 가정에 크나큰 문제를 던지고 계십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머니의 외갓집과 재산상의 불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20년 전에 들려졌던 그 말씀을 다시금 들려주십니다. 야곱은 베델에 하나님에 감격하며 아내들을 설득하되 시종일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설득해 갑니다. 아내의 은처 살던 데릴 사이 야곱의 운명은 아내들의 답변에 달려 있는 듯 했지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에 이 모든 일들을 연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란이 많던 야곱의 가정도 이제 부족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4천년 전의 이야기이며 고도의 문명 속에 사는 영적인 아브라함 가정에 전해져 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이체절만 하면은 또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요 사실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목사님께서는 야곱이 사람 되어 가는 이러한 과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꼴통 길들이기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꼴통이라 불릴 만큼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야곱을 결국 길들이고야 마는 하나님의 악착 같고도 신실하신 계획과 간섭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통해 우리가 듣는 말은 저놈 철이 들었어 라는 말을 가끔 듣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같은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들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철부지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비록 조금씩이지만은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서는 별로 나아진 것을 모르겠지만은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은 분명히 지금이 낫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5년 더 지난 다음에 다시 생각하면은 5년 전보다 나아진 모습이 당연히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간섭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간섭하실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실수나 실패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게으름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보다 더 철이 들고 성숙한 신앙 여정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들 남은 하루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남아있는 시간들을 그냥 흘러가게 두지 않고 건져올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야곱 가정이 우리들 가정의 이야기임을 고백합니다. 가나안을 떠났지만 도중에 주저앉아 하란이 더 좋다고 산 지가 300년이 넘는 나반 집안, 그리고 가나안에 살다가 잠시 도망쳐 온 지 20년이 지날 때에 되어서도 세상적 가치관에 휩싸여 여전히 가나안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매너리즘을 무너뜨리고자 때로는 환경을 뒤흔드시기도 하고 건강이나 사랑과 관계의 어려움도 주십니다. 바라건대 우리들의 눈을 베델의 하나님,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제 믿음의 한 가정이 되어 출발하는 야곱 가정일지라도 이후 라반이 추격하고 형 에서가 세겜족이 끊임없이 추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베델의 하나님 또한 여전히 위기 배후에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은혜가 따라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영적 가나안으로 늘 되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모르게 야곱처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주님을 좀 더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